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1일 수요일입니다.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저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과 구약 역대지상입니다.
24장. 닷새 뒤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가이사랴로 내려왔다. 아나니아는 장로 몇 사람과 더들로라는 법률가도 데리고 왔다.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려는 것이었다. 이들이 모인 자리로 바울이 불려나오자 더들로가 고발하기 시작하였다. 존경하는 벨릭스 각하, 우리는 각하 덕분에 오랫동안 평화를 누려 왔습니다. 그리고 앞을 내다보시는 각하의 슬기덕택으로 이 나라에서 많은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며 각하께 지극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긴 말로 각하의 귀중한 시간을 빼앗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니 잠깐만 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말썽꾼으로서 온 세상에 퍼져 살고 있는 유대 사람들 사이에서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사렛 종파의 우두머리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또 그가 성전까지 더럽히려고 하기에 우리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각하께서 그를 직접 심문해 보시면 우리가 그를 고발하는 것들이 다 사실이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 말이 사실이라고 주장하였다. 총독이 몸짓으로 바울에게 말하라고 하자 바울이 말을 시작하였다. 각하께서는 여러 해 동안 이 나라의 재판관으로 계시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쁜 마음으로 저 자신을 변호하겠습니다. 각하께서 확인해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은 겨우 열이틀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고발한 사람들은 제가 성전에서 어느 누구와도 말다툼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회당이나 그들의 도시 어느 곳에서도 사람들을 부추기는 것을 본 적도 없습니다. 또 그들은 제가 한 일을 들어 각하께 고발을 하지만 각하께 그 증거를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인정합니다. 곧 제가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예수의 도를 따라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과 율법과 예언서에 쓰여 있는 모든 것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있는데 저를 고발한 이 사람들도 저와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희망이란 앞으로 의로운 사람들이나 악한 사람들이나 모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자신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깨끗한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조국에게 구호금을 전달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여러 해 만에 돌아왔습니다. 저를 고발하는 자들이 성전들에서 저를 보았을 때 저는 정결 예식을 마치느라 절차에 따라 제물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곁에 많은 사람이 있지도 않았고 제가 어떤 소동에 휘말려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아시아에서 온 몇몇 유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저를 고발할 것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지금 각하 앞에 나와 고발해야 마땅합니다. 또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제가 의회 앞에 섰을 때에 제게서 무슨 잘못을 찾아냈는지 말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들 앞에 섰을 때 나는 오늘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문제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고 소리친 일밖에 없습니다. 벨릭스는 예수의 도에 관하여 이미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루시아 전인대장이 오면 당신들이 낸 소송에 대해 결정을 내리겠소 하고 말하며 재판을 연기하였다. 그는 백인대장에게 바울을 지키게 하되 어느 정도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돕는 것을 막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며칠 뒤에 벨릭스는 유대 여자인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리고 그에게 그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 바울이 바른 생활과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자 벨릭스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그는 지금 이만 돌아가시오. 다음에 시간이 나면 당신을 다시 부르겠소 하고 말하였다. 벨릭스가 바울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 데에는 또 다른 까닭이 있었다. 그는 바울에게서 뇌물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자주 그를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누었다. 두 해가 지나 벨릭스의 뒤를 이어 버르기오 베스도가 총독이 되었다. 벨릭스는 유대 사람의 마음을 사려고 바울을 감옥에 그대로 가두어 두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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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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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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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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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역대지상 제4장. 유다의 아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다.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앗을 낳고 야앗은 아우메와 라앗을 낳았는데 이들이 소라족이다. 예담의 아들은 이스리엘과 이스마와 이빠스며 그들의 누이는 하술렛 부니이다. 그도르 아버지 부누엘과 후사의 아버지 예셀은 에브라임의 맏아들 훌의 아들인데 훌은 베들레헴의 아버지이다. 드고아의 아버지 아수일에게는 헬라와 나아라라는 두 아내가 있었다. 아수울과 나아라 사이에서는 아우삼과 헤벨과 데무니와 아하스다리가 태어났다. 이들이 나아라의 아들들이다. 아수울과 헬라 사이에는 세렉과 이소할과 에드난 세 아들이 태어났다. 고스는 아눅과 소베바를 낳았으며 하루마 아들 아하엘 쪽을 낳았다.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 하여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주시고 내 용토를 넓혀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수아의 형제 굴룹이 무희를 낳았는데 그가 에스돈의 아버지이다. 에스돈은 베르라바와 바세아와 이르나아스 아버지 드인나를 낳았는데 이들이 레가 사람이다. 그나스 아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이며 온니엘의 아들은 하닥과 무오노데이다. 무오노데는 오브라를 낳았다. 스라야는 게하라심 아버지 요압을 낳았는데 그는 기능곡 마을의 창시자이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기능곡이다. 여분네의 아들인 갈렙이 낳은 아들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이고 엘라의 아들은 그나스이다. 여알렐레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렐이다. 에스라의 아들은 에델과 메렉과 에벨과 얄론이다. 메렛의 한 아내가 미리암과 삼매와 에스드마의 아버지 이스바를 낳았는데 이들은 메렉과 결혼한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이다. 또 유다지파인 그의 아내는 그도르 아버지 에렉과 소고 아버지 헤벨과 산호아 아버지 여구드엘을 낳았다. 나암의 누이인 호디아 아들은 가미족인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아가족인 에스드모아이다. 시몬의 아들은 암논과 림나와 베나난과 딜론이다. 이시의 아들은 소액과 베소헷이다.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 아버지 에르와 마레사 아버지 라하다와 베다스베아에서 고운 배를 짜는 가문과 모압과 야수빈의 헴을 다스리는 요긴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사랍인데 이 사실들은 엣 기록에 있다. 이들은 옹기 굽는 사람들로서 왕을 섬기면서 르다임과 그데라에서 살았다. 시므온의 아들은 르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다.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고 그 아들은 미삼이고 그 아들은 미스마이다.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고 그 아들은 삭굴이고 그 아들은 시므이이다.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었으나 그의 형제들에게는 아들이 많지 않았으므로 그들의 온 일족은 유다 자손만큼 퍼지지 못하였다. 시므온의 자손은 부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소알과 비라와 예셈과 돌락과 부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맛가복과 하살수심과 벳비리아와 사하라임에 살았는데 이 성읍들은 다윗 왕 때까지 그들에게 딸려 있었다. 여기에 마을들이 딸려 있었는데 에딘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의 다섯 성읍과 바알까지 이르는 여러 성읍의 주위에 마을들이 있었다. 이것이 그들의 거주지로서 모두 족보에 기록되어 있다. 이것이 그들의 거주지로서 모두 족보에 기록되었다. 또 메소밥과 야물렉과 아마자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예우가 있는데 예우는 요시비아의 아들이요 스라야의 손자요 아시엘의 증손이다. 그리고 엘레에네와 아야고바와 여소하야와 아샤와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분하야와 시사가 있는데 시사는 시비의 아들이요 알론의 손자요 여다야의 증손자요 시므리의 현손이요 스마야의 오대손이다. 이 명단에 오른 사람은 그 일족의 지도자들이다. 그들의 가문은 많이 불어나서 퍼졌으므로 그들은 그들의 양을 칠 목장을 찾아서 그 돌 어귀에 있는 골짜기의 동쪽에까지 이르렀다. 거기에서 기름진 좋은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이 땅은 사방이 넓고 조용하고 평화스러우며 전에 함족이 살던 곳이었다.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에 이르러 와서 함족의 천막들과 거기에 있는 무님족을 쳐부수어 그들을 전멸시키고 그들 대신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양을 칠 목장이 있기 때문이다. 시므온 자손 가운데서 500명이 이시의 아들인 블라다와 느아라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령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쳐부수고 오늘까지 거기에서 살고 있다. 2000년 전 고린도는 60만 인구가 살았던 대도시였습니다. 풍요를 구가했던 항구였지만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있었고 바울은 새 속에 물든 그 도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오늘날에도 2000년 전 고린도에 있었던 문제들을 우리도 똑같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속 문화에 오염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세속 문화에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서 4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염려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씁니다. 그러나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쓰게 되므로 마음이 나뉘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나 처녀는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려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쓰지만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씁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품위 있게 살면서 마음에 헛갈림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떤 이가 결혼을 단념하는 것이 자기의 약혼녀에게 온당하게 대하는 일이 못 된다고 생각하면 더구나 애정이 강렬하여 꼭 결혼을 해야겠으면 그는 무난한 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결혼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니 그런 사람들은 결혼하십시오. 그러나 결혼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게 먹은 사람이 부득이한 일도 없고 또 자기 욕망을 제어할 수 있어서 자기 약혼녀를 처녀로 그대로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였으면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약혼녀와 결혼하는 사람도 잘하는 것이지만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더 잘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주님 안에서만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내 의견으로는 그 여자는 그대로 혼자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할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남녀의 결혼의 삶과 관련하여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상대가 영적이지 못할 때 많은 갈등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은 결국 서로 다른 둘을 완벽하게 기쁘게 할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혼자 살 때는 오로지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는 또 다른 대상인 상대에게 있어서 신앙하는 것이 마치 상대의 사랑에 대해서 대결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사랑까지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결국 파국으로 갈 수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다면 그 영적인 사랑의 힘이 서로의 관계도 튼튼히 지켜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때문에 비록 신앙이 얕은 남편이든 아내일지라도 주님께 드리는 헌신조차 욕심내려고 하는 것은 결국 손해나는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이러한 부부간의 관계에서조차 혼란이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려는 의도에서 당부하는 것이지 어떤 경우에도 사람들을 올무로 불편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자신의 사랑의 호소를 고린도 교우들과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계속되는 것도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는 고린도전서 8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의지가 믿음 생활하는 데 혼란이 되어서는 안 되고 육신의 평생 동안 서로에게 매이는 혼인의 관계주사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어려움이 아니라 복이 되게 해야 한다는 권면을 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32절에 34절 중심으로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라는 제목으로 봅니다. 여기서 대칭되는 두 가지는 장가가지 않은 자와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모두 주의 일을 염려하여 먹고 마시며 행동하고 애쓰는 모습으로 삶을 사는 것이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라거나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라는 모습일 것이라는 바울의 생각이지만 이것은 결코 결혼하지 않은 사람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거나 몸과 영을 거룩하게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대칭은 장가간 자와 시집간 자는 둘 다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또는 남편을 기쁘게 할까 고민하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 중간의 표현은 마음이 갈라지며입니다. 사랑하고 헌신하는 마음이 나누어진다는 표현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마음이 일관되지 못하고 흩어지고 나누어지는 것으로 경계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다 주님께서 창조의 질서 속에서 남녀를 하나로 만드시고 이것을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에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면 반드시 결혼한 사람은 신앙을 더 잘하고 혼인한 부부는 영적인 섬김에 불경해질 것이라는 오해는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형벌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감당해 주신 사랑과 희생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김에 헌신하는 이유인데 결혼을 하건 혼자이건 이러한 마음이 반쪽을 찾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나눠져서도 안 될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결혼하지 않아서 성적인 호기심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9절에서 이미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당부한 바 있습니다. 안정된 부부로 주님을 더 잘 섬기는 예는 사회에서나 성경에서나 얼마든지 모범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기쁘게 해야 하는가는 참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특히 신앙의 사람이라면 부부가 합력하여 주님을 기쁘게 섬기는 것이 결혼 생활도 더 완만하고 행복하게 하는 바탕이지만 언제나 나누고 선택하라는 타협은 육신적일 때 틈타게 되는 어두움입니다. 기쁘시게 할까, 기쁘게 할까라는 표현을 주님을 향한 것으로 찾아보면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싱글이든 결혼하여 부부가 된 가정이건 믿음의 사람들의 행복점은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했을 때 부부관계도 행복하고 영육의 조화를 갖게 되는 것은 이것이 첫 단추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35절에서 38절 말씀 중심으로 사도와 아버지의 신앙적 영향력의 한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35절을 공동번역에서는 나는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을 속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이 아름답게 살며 딴 생각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결혼을 한 사람이건 하지 않은 사람이건 모두에게 중요한 것은 혼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이 이러한 가르침을 주는 것은 기혼이든 미혼이든 삶 속에서 모범된 삶을 당부하면서 결혼이 헌신의 장애가 되지 않고 믿음 생활의 어려움이 아니라 더욱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서 쓸데없는 논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36절의 표준 세 번역은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을 혼기를 놓칠 때까지 붙들어둔 것이 온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결혼을 시켜야겠다고 생각하면 결혼을 시키십시오. 그것은 아버지에게 죄가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당시 딸의 혼인에 대한 결정권이 아버지에게 있었고 이러한 결정을 해야 할 사람이 결혼할 당사자의 의사보다 자신의 신앙으로 정령기의 딸을 혼인을 미루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데서 바울은 이런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37절 역시 표준 세 번역에서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어서 자유로운 결정으로 자기 딸을 그대로 두기로 작정한다면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속과 언약 속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약속 역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결혼에 대한 혹 상대방과의 언약이 있었다면 역시 그것이 믿음 안에서 무리가 아닌 이상 그 혼인 언약은 일방적으로 깨뜨리는 것도 신앙인으로서 바른 자세가 아닐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결혼을 시키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표현을 부득이한 일도 없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6절에서는 결혼을 시키는 것에 대한 권면이었다면 여기서는 그것에 반대되는 내용이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앞에서 결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신랑을 신부를 기쁘게 할까라는 혼란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겪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신앙에 있어서 짐짓 경건하지 못한 부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오히려 육신의 일을 염려하여 죄악을 공모하는 부부라면 차라리 혼자가 나은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울처럼 주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 귀해서 육신의 욕구도 접어두고 홀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것으로 인하여 혼인조차도 못하는 신앙인이라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상이 더 클 것이 분명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우리가 부모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시대에도 딸에 대하여 결혼의 문제까지도 신앙으로 인하여 자제할 정도의 영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데까지 신앙적 지도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향력을 바울은 다음 절에서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는 영향력을 가진 부모는 더욱 아름다운 부모이고 가정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39절에서 40절 중심으로 귀독에 매여 있는 삶이 되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혼인의 문제에서 이미 앞에서 불신의 남편과 불신의 아내에 관한 문제를 12절, 16절에서 거론한 바 있지만 재혼에 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혼인의 문제는 사실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문제입니다. 아내가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39절인데 바울사도는 율법이 효력을 잃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면서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할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로마서 7장 2절에서 3절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처녀에 관한 당부와 같은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라고 재혼의 사유를 말하면서도 역시 주어지는 조건 하나는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는 것인데 재혼을 하든 하지 않든 이미 귀도의 지체됨에 대해서 잊어서는 안 된다는 당부입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 남편이나 아내를 잃고 믿음마저 잃게 된다면 그보다 더 큰 비극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신앙의 사람들, 특히 교회 직분을 가진 자들에게는 나이가 들어도 혼인 이외의 남녀관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려다 40절인데 홀로 일생을 산 바울의 경험은 그것이 자신에게 최선이었다고 확신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자기와 같은 평안 속에 신앙을 할 것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사도는 이러한 의견을 내놓으면서도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40절 하반절에 권면하는데 이것은 자신 독신으로 살 수 있는 은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뜻도 되겠지만 앞에서 말한 권면들이 직접적으로 주님께서 계명으로 주신 것은 아닐지라도 자신의 이런 가르침이 성령의 지도에 따른 것임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는 위대한 격려자였습니다. 그는 성경에 착한 사람이라고 기록된 인물입니다. 바나바 외에 성경에서 착한 사람이라고 기록한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그는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책에 착한 사람으로 기록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여기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바나바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고 신자들의 숫자가 불어났습니다. 그 가운데는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을 보면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출교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 생활의 중심지인 회당, 곧 시나고그 공동체로부터 축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모든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바나바는 자기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을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사도들이 그에게 바나바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사도들이 붙여준 별명처럼 그는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한 사람도 이 바나바입니다.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는데 그는 당시에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박해 때문에 스데반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후에 그가 개종하고 예수를 전했지만 사람들은 그의 변화를 쉬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사도들의 인정을 받던 바나바가 그를 사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그저 소개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보증한다고 했을 것입니다. 후에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들과 함께 마가 요한이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도 여행이 너무 힘들었는지 중간에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 후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바울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중도에 포기한 그가 믿었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한때 실수를 저질렀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떠납니다.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틀림없이 그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을 것입니다. 만약 바나바가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마가복음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역대하 6장 36절에서 솔로몬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해 줄 사람이 누구에게나 다 필요합니다. 바울에게 바나바가 필요했고 마가 요한에게도 바나바가 필요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바나바와 같이 위로하고 격려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바나바를 가르쳐 하나님은 착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처럼 화평케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청년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님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나만 찾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다. 할렐루야. 주를 만난 이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저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크신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창세전부터 구원을 위해 세우신 계획을 저희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풍요로워지는데 삶은 쉽지 않은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생계의 문제로 고통받는 가정이 없도록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늘에 속한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은 피조물로서 저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고자 하오니 저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온갖 미혹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나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귀한 발자취를 생각하며 그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